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 핵협상 대표들은 연장된 협상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방 측 협상 대표들은 이날 자체 협의를 통해 이란과의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오늘 아침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협상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젯밤에는 오스트리아 빈 협상장에 복귀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 그리고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머리 하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 장관이 어제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과 3시간가량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하프 대변인은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케리 장관과 모니즈 장관에게 좋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정부가 내일까지 유럽연합에 제출할 자체 경제 개혁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어제 유럽에 3년 만기 추가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세금과 연금 개혁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제채권단은 오는 12일 열리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추가 구제금융 요청안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리스는 19개 유로화 사용국 모임인 유로존에서 탈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섯 나라로 구성된 브릭스 정상회의가 오늘 러시아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그리고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브릭스는 이달에 천억 달러의 공동 통화기금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주축이 된 국제통화기금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브릭스 신개발은행은 내년에 5개 회원국들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간접시설에 재정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에서 탈출한 위구르족 난민 100여 명을 중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중국 신장 자치구에 집단 거주하며 트위르크어를 사용하는 위구르족은 중국에서 공식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며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위구르인들의 대거 탈출 행렬이 이어졌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불법 이민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태국 정부 대변인은 오늘 위구르 난민들이 지난 1년간 구금 상태에서 신문을 받았다며 그 결과 중국인으로 판명된 사람들을 중국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른 170여 명은 터키인으로 확인돼 터키로 송환됐습니다.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선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사와브 센터로 명명된 이 기구는 아부다비에 본부를 두고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한 ISIL의 그릇된 사상 전파에 맞서 중동 전역에 온건하고 관대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와브 센터는 트위터와 유튜브에 발표한 글과 영상에서 ISIL이 이슬람을 왜곡하고 증오심과 공포감, 편협성을 확산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리처드 스탠겔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아랍어 방송인 알후라에 출연해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사람들이 ISIL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것이 사와브 센터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어제 저녁 남아메리카 두 번째 순방국인 볼리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영접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항에서의 연설에서 볼리비아가 경제와 사회, 정치적으로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는 등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교황의 이번 방문이 볼리비아의 자유화 조치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와 가톨릭 교회는 모랄레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06년 이후 불편한 관계가 계속됐지만 2년 전 남미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한 이래 개선돼 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수년 전에 방문했던 것과 비교하면 예전보다 외국인이 눈에 많이 띄고요. 또 관광객이 많은 동네에 가면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아직 한국은 원주민보다 이주민이 많을 거란 예측은 전혀 하지 않죠. 하지만 수십 년 뒤에 적어도 한국의 어떤 도시는 이주민이 더 많아질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백인보다 남미에서 이주해온 히스패닉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7월 1일을 기준으로 10만 명의 차이로 히스패닉 인구가 백인 인구를 앞질러서 1,500만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이민해오고 또 출산율이 높아서 백인 인구보다 빨리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에서 히스패닉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뉴멕시코주인데 이 캘리포니아주가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주로 두 번째가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할 기회가 혹시 생기신다면 영어 인사인 Hello, How are you? 이것도 기억하셔야겠지만 Hola, Como estás? 이렇게 히스패닉 사람들의 말도 배우고 오셔야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 기획물 미국 50개 조를 가다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6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낮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1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3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많겠고요. 22도에서 33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역시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22도에서 30도. 개성 역시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22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히스패닉계 여자 가수 노래 골라봤습니다. 영어와 스페니쉬로 같이 불렀는데요. 198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크게 얻었던 여가수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노래 Anything for You 들어보시죠.
Who care and never leave you. But if that someone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하원이 논란 많은 남부연합기 철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소식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네.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와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기술적 문제로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나치게 컴퓨터에 의존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미국의 X세대가 신용카드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정부 청사 앞에 걸려있는 이 남부연합기가 드디어 내려지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하원은 오늘 9일 새벽에 이 남부연합기 철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문제의 남부연합기를 철거하려면 주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요. 네. 이 94대 20이란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한 겁니다. 앞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상원은 지난 7일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36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상원에서는 쉽게 통과됐지만 하원에서는 통과가 그리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됐었는데요.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네요.
네. 여러 개정안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뭐 개정안 가운데는 심지어 주청사 꼭대기에 걸려있는 미국 국기를 거꾸로 달자는 안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안을 미루기 위해서 나온 개정안들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8일에 백인 우월주의 단체 쿠클룩스 클랜이 주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또 일부 의원이 그때까지 철거안 처리를 미루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죠.
네.
하지만 어제 한 여성 의원은 철거안을 그 수정 없이 통과시키자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했는데요.
네.
그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벌어졌고요. 결국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법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 움직임은요. 여론의 압박 때문이기도 하지만 니키 헤일리 주지사도 한몫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앞서 헤일리 주지사가 남부연합기를 철거해야 한다고 의회에 강력히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헤일리 주지사 반응 어떤가요?
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어젯밤 자정을 넘어 계속된 하원 표결 과정을 이 같은 건물에 있는 주지사 사무실에서 지켜봤는데요. 철거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즉각 이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헤일리 주지사는 오늘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날이라면서 상처를 치유해가는 가운데 진정으로 주민 모두를 단합시키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주지사 서명만 남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헤일리 주지사는 남부연합기 철거안이 책상에 올라오는 대로 서명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곧 몇 시간 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를 통과한 철거안은 주지사가 서명한 뒤 이 24시간 이내에 이 문제의 남부연합기를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이 남부연합기가 철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철거된 깃발은 주청사 인근에 있는 박물관에 보관됩니다.
네, 지난달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에 있는 흑인교회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난 지 3주 조금 넘어서 남부연합기가 내려지게 됐는데요. 흑인교회 총격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남부연합기를 철거하자는 안은 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도 못했 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지난달 17일에 그 20대 백인 청년이 흑인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흑인 9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딜런 로프는 백인 우월주의자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로프가 남부연합기를 들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남부연합기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습니다.
네, 이 남부연합은 노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 연방에서 탈퇴한 남부주들의 연합을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9세기 중반에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부연합기는 남북전쟁 당시 남군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 부대의 전투 깃발이었습니다. 이 남부연합의 공식 깃발은 아니었지만 이 전쟁이 끝난 뒤에 남부연합을 상징하는 깃발로 널리 쓰여왔는데요.
네.
이 당시 남북전쟁은 결국 북군의 승리로 끝났죠. 이 남부연합을 상징하는 이 남부연합 깃발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남부연합기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헤일리 주지사는 남부연합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남부연합기 철거 문제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이번에 논란이 된 남부연합기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청사 인근에 있는 이 남북전쟁 참전군인 기념비 앞에 걸려 있는 겁니다.
네.
원래 이 남부연합기는 미국 국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기와 함께 이 주청사 꼭대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당시 주지사가 1961년에 남북전쟁이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서 이 남부연합기를 주청사 꼭대기에 개양했던 건데요.
네.
하지만 흑인 민권단체인 전미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를 중심으로 이 1990년대부터 이 깃발을 내려달라는 청원운동이 줄기차게 벌어졌고요. 그 결과 2000년에 현재 위치로 옮겼는데 이제 완전히 내려지게 된 겁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회사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컴퓨터를 켜는 겁니다. 뭐 집에 돌아가서도 컴퓨터를 켜지 않더라도 손전화나 이 판형 컴퓨터 등을 끼고 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네,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이 네. 컴퓨터가 없는 세상,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이제는 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컴퓨터에 의존하는 현대인들의 취약성, 현대 사회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일들이 어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유나이티드 항공에 이어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또 주요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시작은 유나이티드 항공이었는데요. 8일 오전 9시경에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2시간 이상 중단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듯하자 이번에는 뉴욕 증권거래소 전산망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네.
이 기술적 결함으로 11시 30분경부터 오후 3시 넘어서까지 4시간 동안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네.
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웹사이트도 2시간 동안 접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사람들이 참 많이 놀랐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가 밝혀졌습니까?
네, 뭐 처음에는 그 대규모 해킹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네.
이 외부 해킹,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남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해킹이라고 하는데 이 해킹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단순한 기술적인 결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경우 자동화 시스템의 문제였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의 경우는 환경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래가 중단되자 이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우연이라고는 하지만은요, 이 3개의 주요 기관하고 기업 전산망에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이 미 국토안보부 등이 당국이 그 수사에 나섰고요.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유나이티드 항공과 증권거래소 시스템 이상은 범죄 행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날 개장 무렵부터 좀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 그 문제를 고쳤는데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자 아예 모든 거래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던 겁니다. 또 다른 증권거래소인 나스닥에서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번 이 컴퓨터 마비 사태가 해킹 때문은 아니라고 하지만요. 이 지나치게 컴퓨터에 의존하는 현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거의 모든 게 자동화돼 있지만은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수동으로 했을 텐데요. 수동 전환이 힘든가 보네요.
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경우 뭐 일일이 사람이 비행기 운항표를 점검하고 탑승권을 발행해서 비행기 운항을 하려면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러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비행기 운항을 중단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 어제 컴퓨터 문제로 유나이티드 항공편 800편의 운항이 이 2시간 동안 연기되면서 지연되면서 많은 승객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또 뉴욕 증권거래소는 뭐 미국 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어제 거래 중단 사태가 장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어제는 여러 악재가 겹친 날이었는데요. 이 컴퓨터 이상 문제 말고도 이 중국 증권시장이 폭락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30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이 수치를 계산하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어제 그 전날보다 약 1.5%나 하락한 17,515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75% 하락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또 보겠습니다. 미국의 X세대가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X세대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X세대란 1960년대 초에서 1980년대 초에 출생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X세대의 부모 세대가 또 유명한 그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네.
베이비 부머 세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20여 년간 이 신생아 인구가 폭증하면서 인구가 증가했는데 그 세대를 바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그런데 이 부모인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 이 X세대가 더 많은 빚을 지고 있고요. 거기다 이 신용카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신용카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요?
네, 알리안츠 생명보험사가 X세대인 35살에서 48살 사이의 성인 1,000명과 또 49살에서 67살 사이의 그 베이비 부머 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했는데요. 두 세대 모두 신용카드를 이 경제 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갚는 방식을 비교해 보니까 이 매달 전액 다 갚거나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우 63%에 달했는데요. 이 X세대는 44%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네.
이 매달 총 금액을 다 갚지 않고 이 부분적으로만 갚으면 계속 이자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X세대는 카드값을 부분적으로만 갚아가다 보니까 이 카드 빚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X세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알리안츠 생명 측은 X세대가 경제적인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받은 학자금 대출 빚과 활기를 보이지 않는 취업시장 그리고 집값 하락을 이 세 가지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받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X세대란 겁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X세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 주택 대출 빚은 38%, 그 외의 빚,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학자금 대출 빚은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 45%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이 비교적 젊은 X세대가 이렇게 빚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X세대는 지금 한창 노후 자금을 모아야 하는 나이인데 이 빚에 시달리다 보니까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저축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면서 우려했습니다.
네.
실제로 X세대의 23%가 이 신용카드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은퇴 자금을 위한 저축을 시작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응답했는데요. 사실 은퇴 자금은 젊었을 때부터 이 차곡차곡 모아야지 그래야만 이 나중에 큰돈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막상 은퇴했을 때는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X세대가 이런 빚더미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물론 있습니다. 이 알리안츠 생명 측은 만약 뭔가를 사고 싶은데 현금으로 살 능력이 안 된다면 사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시를 대비한 현금을 모을 수 있게 되고 이 현금으로 빚 청산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반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통 이자가 1% 미만인 적립 예금보다는 카드 빚의 이자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선 카드 빚을 다 갚고 그 다음에 현금을 모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X세대는 아직 더 일할 수 있는 나이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바로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훈련만 한다면 누구나 빚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신용카드, 크레딧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벌써 7월입니다. 한 해의 반이 후딱 지나가 버렸는데요.
네.
미국은 뭐 이제 본격적인 방학과 휴가철에 접어들었는데 박영석 기자는 여름 휴가 계획은 있으신가요?
글쎄요. 올해는 어디 멀리는 가지 못할 것 같고요.
네.
가까운 곳이나 한 며칠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도 있긴
네.
하지만요.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어디로 좀 떠나기 전에 그 설레임,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요. 이 휴가에 드는 비용이 아닌가 싶은데 박 기자는 휴가 때 사용할 돈을 따로 모아두시나요?
그러면 뭐 정말 좋겠지만 네. 네, 그런 여유 자금은 없고요. 그냥 해마다 이 휴가철에 드는 비용은 그냥 신용카드를 쓴다고 생각하니까 속도 편하고 또 편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신용카드는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안 쓰는 편인데요.
좋죠. 네, 물론 안 쓸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또 한편 이 현대사회에서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소비자의 신용을 나타내는 이 증명서 같은 역할도 하니까
네.
예,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또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도 이 신용카드가 도입되긴 했다고 하죠?
예, 북한에서 최초로 발행한 신용카드는 나래카드인데요. 이건 지난 2005년에 조선무역은행이 발행한 외화 결제용 카드로 일반 주민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카드였고요.
네.
예, 이후로 고려카드라는 것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해지고 있는 이 북한 풍속도를 들어보면 주로 해외 유학파나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평양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 주민들까지 친숙해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신용카드, 미국에서는 크레딧카드라고 하는데 역사가 제법 되죠?
예, 이 크레딧카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건 이 1800년대 말 에드워드 벨람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미래 이상 국가를 그린 Looking Backward라는 소설에서였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소설 속에 그려진 이 신용카드의 개념은 이 물건을 살 때가 아니라 일종의 신분을 구분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였고요. 이 신용카드의 개념이 실제로 적용된 건 역시 1800년대 말에 현금 대신에 신용동전으로 소비자와 상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고요.
네.
예, 오늘날 같은 현대적인 개념의 신용카드가 등장한 건 이로부터 반세기 후의 일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개념의 신용카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예, 그게 재밌는데요.
예.
예, 프랭크 맥나마라라는 한 남성의 일화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1949년에 이 프랭크 맥나마라가 뉴욕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치고 이 돈을 지불하려고 하다 보니까 깜빡 잊고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네.
자,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난감한 상황이죠.
예, 현금은 물론이고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신용카드란 것도 없었으니까 정말 당혹스러웠겠죠.
네.
예, 그런데 이 맥나마라는 식당 주인에게 돈을 나중에 갚기로 이 종이에 서명을 하면서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 돈을 가져오라고 전화를 했는데요.
네.
예, 이 일을 계기로 맥나마라는 아예 다이너스 클럽이라는 걸 만들면 어떨까 하는 착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너스 클럽의 개념은 먼저 서명을 하고 결제는 나중에인 셈입니다.
네. 영어로 다이너라고 하면 식사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다이너스 클럽이라는 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정도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보증을 서는 사람들만 있다면 결제는 후불로 하고 뉴욕에 있는 모든 식당에서 외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이 회원제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탄생한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 맥나마라는 친구 한 명과 함께 27개 식당을 가맹점으로 하고 3달러를 낸 회원 200명을 시작으로 모임을 결성했는데요.
예.
1년 만에 회원이 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너스 클럽 회원들은 가맹점 식당에 가서 이 작고 두꺼운 종이 판지로 만든 카드를 돈 대신에 지불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미국 신용카드의 효시로 다이너스 클럽을 얘기해 주셔도 될까요?
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처럼 자신들이 신용카드 개념을 먼저 도입했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 회사들도 있긴 한데요.
네.
예,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다이너스 클럽 카드가 가장 최초로 또 보편적으로 사용된 신용카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이 아멕스라고 줄여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미국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로까지 신용카드 회원을 확대시킨 회사죠.
맞습니다. 또 오늘날 같은 이 플라스틱 카드를 처음 만든 것도 바로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네.
예, 이전까지는 종이 판지나 이 셀로 판지로 만든 카드 형태였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원래는 미국 우정국 업무에 맞설 민간업체로 출발한 회사인데요.
네.
예, 신용카드 업계에 뛰어들면서 급성장하더니 급기야 해외 사업 첫 5년 만에 8만 5천 개의 가맹점과 100만 명 회원 수를 거느리는 거대 신용카드 기업이 됐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3대 주요 신용카드 회사는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와 비자카드 그리고 마스터카드사가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신용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라는 말 그대로요. 신용이 담보가 돼야 하니까 아무한테나 발행하진 않겠죠.
물론입니다. 이 은행이나 금융기관 같은 신용카드사는 이 신용카드 신청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신청자에 대한 까다로운 신원 조회에 들어가는데요.
네.
예, 재정 상태가 어떤지 또 현재 얼마나 버는지 지불 능력은 어떤지 등등을 아주 세심하게 조사한 후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카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한도액과 이자율은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예, 당연히 카드 발행사들은 신용이 좋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조건의 신용카드를 발행해 줍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debit or credit 이런 질문을 항상 받는데 이 둘은 다른 거죠?
다릅니다. 이 debit 카드는 은행에 잔고가 있는 만큼 사용할 수 있고요. 이용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고요. 크레딧 카드는 카드 발행사 가 정해준 한도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 데비카드는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쓰는데 단 현금 대신에 이 카드를 이용하는 거고요.
네.
크레딧카드는 카드 발행사에게 돈을 빌려 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데비카드를 체크카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또 차지카드라는 것도 있죠?
예, 차지카드는 이 매달 사용한 돈을 전액 다 갚는 걸 말하는데요. 초창기 이 다이너스 클럽 카드가 바로 이런 차지카드의 개념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카드사들이 그 달에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이자를 물리지 않는 편입니다.
네, 잘 관리해서 사용하면 그야말로 이 좋은 게 이 신용카드지만은요. 자칫 잘못하면 또 빚더미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미국인 젊은 층의 신용카드 의존도가 아주 심각하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네.
예, 이 신용카드 늪에 한번 잘못 빠지면 헤어나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해마다 새해가 되면 신용카드를 가위로 자르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예, 최근에 한 보도를 보니까 연 이율 18%가 적용된 크레딧 카드 빚 $2,000를 갚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살펴봤더니
네.
예, 매달 $10씩 갚아 나가면 370개월. 무려 30년이나 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들으니까 무절제하게 사용하면 정말 안 되겠구나.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 또 하나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게 신용카드 정보 유출 문제죠?
예, 맞습니다. 이 개인이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서 입는 피해도 적지 않지만 요즘은 아예 이 카드 발급 회사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카드 자체를 첨단화하는 방법도 연구 중이라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불편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카드를 하나의 카드에 담아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네.
예, 이 카드를 사용할 때 손가락 지문만 확인하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카드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신용카드도 나왔는데요.
네.
예, 아직 보편화되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스마트폰에 조그만 칩을 넣어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게 하는 이 모바일 카드는 통신과 금융의 벽을 허물면서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신용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6분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브루노 마스의 노래 Count on Me 골라봤습니다. 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켄터키주 다녀왔었죠?
네, 미국 동남부에 있는 이 켄터키주는 종교적이고 또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는 주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이 세계적인 닭튀김 회사죠. KFC 1호점이 바로 이 켄터키주에서 탄생한 거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오랜 군부 독재를 끝낸 미얀마에 지난달 이 최초의 KFC 매장이 들어섰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예.
예, 미얀마 사람들에게 이 KFC는 단순히 어떤 음식이 아니라 이 자유와 개방의 상징 같은 거였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켄터키주가요, 종교적 색채가 강한 반면에 전국에서 이 입담배 재배를 가장 많이 하고요. 또 전 세계 버번 위스키의 95%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켄터키주는 가장 건강한 50개 주 순위를 매기는 조사에서 종종 밑바닥을 차지하곤 합니다.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로지애나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루이지애나는 미국 대륙의 가운데, 그리고 가장 남쪽 멕시코만과 접하고 있는 주다. 루이지애나의 주도인 베톤루지와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올린스 모두 다 항구 도시인 건 바로 이렇게 만을 끼고 있는 지정학적 이유가 크다. 루이지애나주 박물관을 가면 여러 나라 국기가 실내에 쭉 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그리고 지금의 미국 국기까지 다 루이지애나를 거쳐간 루이지애나와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다. 특히 프랑스와 인연이 깊다. 미국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 사건이다. 미국 건국 초기 북미 대륙은 동쪽은 미국, 가운데는 프랑스, 서쪽은 스페인, 북쪽은 영국이 나눠 지배하고 있었다. 당시 루이지애나 영토는 미국 대륙 가운데 있었고 프랑스 땅이었다. 힐러리 터틀 루이지애나 부주지사실 홍보 담당관의 설명을 들어보자.
Sure. So in 1803, the Louisiana purchase doubled the size.
1803년에 미국은 루이지애나 영토를 프랑스로부터 구입했습니다. 당시 미국 전체 영토의 두 배에 달하는 땅이었죠. 지금의 루이지애나주 크기가 아닙니다.
당시 군비가 필요했던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한반도의 10배쯤 되는 이 엄청나게 큰 땅을 미국에 1,500만 달러에 팔겠다고 제안했고 미국은 이를 사기로 한다. 미국은 이 루이지애나 영토를 구입한 덕분에 서쪽으로 영토를 더욱 늘려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이듬해 이 엄청나게 큰 땅을 나눴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오늘날의 루이지애나다. 루이지애나라는 이름도 태양왕이라 불리던 프랑스 루이 14세 이름을 딴 거라고 한다. 1900년대까지 루이지애나주는 법률과 공문서를 작성할 때 영어와 프랑스어를 병행했다. 지금도 루이지애나에는 프랑스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영어와 프랑스어를 둘 다 구사하는 주민들도 제법 많다고 한다. 음식에서도 그 흔적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다시 힐러리 터틀 홍보 담당관의 설명이다.
Well, we have some of the best cuisine. We have a melting pot of cooking styles with influences from the Spanish, the French, the Caribbean.
음식이 맛있는데요. 스페인, 프랑스, 아프리카 등지의 음식이 해산물과 어우러져서 아주 독특한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건보라는 요리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 가운데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루이지애나의 남쪽은 프랑스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반면 주의 북쪽은 영국계 사람들이 많이 산다. 종교적 구분도 조금은 가능해서 유럽 색채가 많이 나는 남쪽은 가톨릭, 북쪽은 개신교인들이 다수를 이룬다고 한다. 루이지애나주는 1812년에 미국 연방의 18번째로 가입했다. 그리고 남북전쟁 당시에는 연방에서 탈퇴해서 남북연합에 가입한 주다. 패전자의 상흔은 엄청났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엄청난 피해를 입은 루이지애나는 전쟁이 끝나자 파산할 지경이었다. 흑백 간 분열도 여전했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흔히 KKK라고 부르는 쿠클럭스 클랜의 주 활동 무대 가운데 하나가 이 루이지애나주다. 그리고 지금도 종종 인종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현재 루이지애나주의 주지사는 인도계 출신의 바비 진달이다. 루이지애나뿐만이 아니라 전 미국을 통틀어 인도계가 주지사가 된 건 바비 진달이 처음이다. 자, 분위기가 조금 딱딱했다면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자. 루이지애나주 전역에서 해마다 열리는 마르디그라 축제는 루이지애나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가면을 쓰고 멋진 복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다. 마르디그라 축제는 루이지애나 말고 다른 곳에서도 열리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라고 한다. 183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다고 하니 벌써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마르디그라라는 말 자체는 고기를 먹는 화요일이라는 뜻이라는데 기독교의 성일 가운데 하나인 제2수요일을 맞기 전에 고기를 모조리 먹는 풍습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이날이 되면 주 전체가 시끌벅적하다. 재즈도 물론 빼놓을 수 없다. 뉴올린스 흑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음악의 한 형태는 이제 흑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미국인,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음악이 됐다.
New Orleans being the birthplace of jazz.
뉴올리언스는 재즈의 고향입니다. 뉴올리언스에서 재즈가 만들어졌죠. 유명한 재즈 음악가 루이 암스트롱도 루이지애나 출신입니다.
루이지애나는 멕시코만과 접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바다와 관련된 산업이 발달해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이라든가 수산업 같은 걸 들 수 있다. 특히 루이지애나는 해산물이 유명한데 그 가운데서도 새우잡이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한다. 그리고 미시시피강 상류에 있는 뉴올린스는 북미 대륙에서 가장 바쁜 항구 가운데 하나다. 어업이 발달했지만 루이지애나주 사람들은 농사도 짓는다고 한다.
But we take advantage of one of the longest growing seasons.
루이지애나가 남쪽에 있다 보니 작물이 성장하는 데 좋은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주로 루이지애나주의 북쪽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하는데요. 옥수수와 사탕수수, 쌀, 면화 재배 같은 걸 주로 하고 있죠. 주 전체로 볼 때 관광 수익도 제법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가 하면 루이지애나는 멕시코만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해 있다.
Well, Louisiana relies on its petrochemical industry.
루이지애나 주산업 가운데 하나는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광업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멕시코만 유전과 관계가 있죠. 하지만 몇 년 전 BP사가 운영하는 유전에서 폭발 사고가 생겨 석유가 누출되는 일로 큰 피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BP사가 피해를 배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발표돼서 루이지애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가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It comes in wherever he turns. He regards Katrina as a worthy adversary.
No water, no food.
이제 다음 달이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루이지애나를 휩쓸고 간 지 10주년이 된다. 2,000명 이상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터전을 잃었던 참사였다. 그때와 지금 루이지애나 사람들은 얼마나 변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엄청난 자연의 위력 앞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배웠다고 한다. 루이지애나주 정부가 주 단위 학업 성취도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카트리나 이후 주 전체 학업 성취도가 눈에 띌 만큼 올랐다는 점도 흥미롭다. 힐러리 터틀 루이지애나 부주지사실 홍보 담당관의 설명이다.
루이지애나 당국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참상을 자료로 보관해 놓은 박물관도 있죠. 그때의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루이지애나 사람들은 태풍 카트리나 사태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 루이지애나 사람들은 다음 달에 있을 카트리나 10주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재벌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루이지애나 주의 동전엔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갈색 펠리칸과 음표가 흘러나오는 트럼펫, 그리고 루이지애나 메이비라는 글자, 1812년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각각 의미가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예, 먼저 이 1812년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루이지애나가 연방에 가입한 해를 말하고요. 루이지애나 매입 역시 이 루이지애나 역사, 또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트럼펫은 아마도 재즈 음악과 관계가 있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이 트럼펫은 재즈 음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악기죠.
네.
예, 특히 뉴올리언스가 배출한 재즈 음악가 루이 암스트롱의 트럼펫 연주 실력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갈색 펠리컨은 이 루이지애나주를 대표하는 새라고 합니다. BP사 원유 누출 사고로 이 기름 범벅이 된 이 갈색 펠리컨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 사태 심각성이 고스란히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루이지애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상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wrap up, to wrap up입니다. 오늘 let's talk about when you can use the phrase wrap up, to wrap up.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wrap up 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Are you almost done with the PowerPoint project? We don't have much time.
I have one more slide to complete.
Well, just wrap up what you're doing and we'll finish it in the classroom. We can't be late.
Okay, okay. Can you grab my backpack and my books?
Yes.
오늘은 어드레스와 토니가 서둘러 맞춰야 할 조별 과제가 있었습니다. 어드레스가 토니에게 Are you almost done with the PowerPoint? The PowerPoint 거의 다 했니? We don't have much time.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라고 하니까 토니가 I have one more slide to complete. 이제 한 장만 하면 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드레스가 Well, just wrap up what you're doing and we'll finish it in the classroom. 그럼 하던 것 마무리하고 교실에서 끝내자. We can't be late. 늦으면 안 돼. 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토니가 Okay, okay. 그래, 알았어. Can you grab my backpack and my books? 야, 저기 있는 내 가방이랑 책 좀 들어줄 수 있니? 라고 물었고 어드레스는 Yes, 라고 대답했습니다. We'll keep today's phrase wrap up in mind and now we'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again.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Are you almost done with the PowerPoint project? We don't have much time.
I have one more slide to complete.
Well, Just wrap up what you're doing and we'll finish it in the classroom. We can't be late.
Okay, okay. Can you grab my backpack and my books?
Yes.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wrap, W-R-A-P, wrap up, U-P, wrap up입니다. When you wrap up, it means to complete something, to bring something to an end. 하던 일을 마무리 짓거나 매듭 지어야 할 경우 wrap up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wrap, wrap는 무엇무엇을 싸다, 포장하다 라는 뜻이죠. 참고로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랩 샌드위치, 랩 샌드위치는 채소나 고기 같은 것을 얇은 밀가루빵에 둘둘 말아서 만든 음식인데요. 이처럼 wrap up, wrap up은 무엇인가를 둘둘 말듯이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교수님이 수업을 마치면서 It's time to wrap up today's class. It's time to wrap up today's class.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좋은 예가 되겠네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Are you almost done with the PowerPoint project? We don't have much time.
I have one more slide to complete.
Well, just wrap up what you're doing and we'll finish it in the classroom. We can't be late.
Okay, okay. Can you grab my backpack and my books?
Yes.
오늘 배우신 영어 표현, wrap up. 무엇무엇을 마무리하다. When you wrap up, it means to complete something, to bring something to an end. Wrap up.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ksa Sok Onel Yo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1년 7월 9일 오늘 닉슨 대통령 시절 미국의 헨리 키신저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키신저 보좌관은 이틀 동안 중국에 머물며 저원라이 중국 총리와 회담한 결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획에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이날 미국과 중국 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은 양국의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명예롭게 퇴진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중국 또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헨리 키신저의 중국 방문이 있은 지 7개월 후인 1972년 2월
The 3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ichard M. Nixon, is in China. The first American chief executive ever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역사적인 중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의 회동은 미중 관계는 물론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9일 오늘 아프리카 연합이 공식 출범합니다. 아프리카 53개 나라가 하나의 정치, 경제 연합체를 이룬 것입니다. 아프리카 연합의 전신은 아프리카 단결기구였습니다. 1963년 설립된 아프리카 단결기구는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르완다와 콩고, 소말리아의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리비아의 최고 지도자인 무암마르 알 가다피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여러 지도자들은 유럽연합을 모델로 한 아프리카연합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53개국은 2002년 오늘 아프리카의회와 중앙은행의 설치, 단일 통화 도입을 목표로 아프리카 연합을 공식 출범시킵니다. 아프리카 연합의 초대 의장직을 맡은 타보 은베키 남아공화국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아프리카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오늘 출범한 아프리카 연합은 아프리카 대륙이 가난에서 벗어나 민주화로 향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연합의 본부는 이디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있습니다.